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눈동자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1절에 보면 이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나누고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빛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땅에 빛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래요? 예. 지혜 있는 자. 즉,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의 지혜는 뭐냐? 결국,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 그것이 가장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는 결국은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오늘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간 장소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부여, 충남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 고향을 가니까 뭔가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설레이기도 하고 뭐래도 하나 더 보여주고 싶고 뭐래도 더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고 싶고 그래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도 행복했고 이 부여뿐만 아니라 뭐 인근에 있는 곳들을 다 다니면서 다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주의 종들이 이 먼 곳까지 왔다고 저희 아버지가 또 친히 나오셔서 또 제일 비싼 회를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사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이렇게 맛있게 또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우리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교회 자랑. 야, 우린 부산 양정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멋있지요. 우리 목사님. 아, 저를 얼마나 낯설고 좀 쑥스럽고 한지. 아, 그 목사님 자랑하고요. 또 예수님 자랑하는 누굴까요? 우리 교역자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할까요? 김종훈 목사님이요? 아니요. 김종국 목사님은 먹느냐고 바빠요. 네? 우리 박재민 전사님이요. 와, 박재민 전사님은 어딜 가나 와서 막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양정교회에서 왔다고 우리가 양정교회라고 막. 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야, 참 신실한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모습은 뭐 별로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진 않는데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분들에게 막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막 하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양정교회 대단한 교회인 줄 아는가 봐요. 정말 큰 교회 먹게 줄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막 자랑하고 막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다시 교회 나가시라고 막 하고 열심히 예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안 다닌다고 하면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분들 언제 만났다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막 혼내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데 야 참 너무도 멋있었어요. 너무도 멋있었어요. 아 확실히 복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자 여기서 오른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대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얘기하는데 오른대로는 어느 자리일까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갈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른대죠. 오른대. 그리로 인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잠시 잠깐 빛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전교인 1인 이상 전도하는 거고요. 항전 직분자는 2명 이상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똑똑히 보려고 합니다. 1명 이상 한번 전도해 봅시다. 1명 이상. 그리고 우리 항주직분자는 진짜 2명 이상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단순히 숫자적 증가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잠시 잠깐 빛만 살짝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땅에 빛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빛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때마다 수시로 복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마다 수시로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힘이 무기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떤 실력도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기예요. 복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미녀에 반응하고 여자는 돈에 반응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지난주부터 이상이 있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남자는 미녀에 반응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돈에 반응한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해야 할까요?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복음에. 우리 애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은 이런 거지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고 어려운 때지만 때라서 그런지 이렇게 열심히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완전한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순수한 복음, 충실한 복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어떤 방법이 어떤 동원이 되어야 전도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수시로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기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예. 우리 박재민 전사님이 어딜 가서나 누굴 만나거나 가서 교회 자랑. 아마 충청남도 부여 분들은 양정교회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여 가가지고 예 만나는 분들마다 다 양정교회 얘기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반응하니까 너무도 귀한 거 있죠. 너무도 귀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무감각하고 복음을 튕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복음을 무기 삼고 복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복음을 누리시고 그리고 누린 그 삶의 결과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린 그 삶의 결과. 내가 복음으로 살았을 때에 주시는 은혜, 주시는 기쁨, 이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바로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곳에서 밝히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에 우리가 선 땅을 하나님의 땅 되게 하고 바로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만 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결국은요, 전도는 말보다 삶입니다. 삶. 예.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나타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땅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땅에 빛날 일을 내 그 최종 종착지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나 외에 또 다른 일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가 예수 만나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 되는 거.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함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겼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죠. 예수님이 손해를 좀 보셨다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재현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저 단순히 구원받는 것, 영접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영혼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별은 혼자서 빛나지 않아요. 혼자 빛나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지지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스타는 혼자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지지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별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별로 칭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줄을 한번 쳐놓으시고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참 빛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세상은 전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곧 물러가고 아침이 오듯이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어둠이 이제 다 사라지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빛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로 계속 끌어가느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에 배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마지막 시대인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날 수 있을까? 이사야 60장 1절과 5절 말씀과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60장 1절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의미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과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언이요. 온 땅에 짙은 어둠으로 덮여있던 예루살렘에 진리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발하자 전 세계의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라 얘기하는 거죠. 빛을 본 자들이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의 핵심이요. 자, 16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얘기합니다. 예.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왜 뒤에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바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이해할 때 이 뒤에 말씀의 예언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네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1장 1절부터 1장 6절까지 서론의 부분이고 1장 7절부터 바로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7장과 8장 금식과 회개, 회복에 대해서 금식과 회복에 대해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두 개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적 예언을 다시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심판을 얘기하지만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후에 바로 희망적 메시지까지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의 초림의 희망적인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에서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 이것은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다시 이들에게 끝까지 견뎌 이겨라, 끝까지 참아라, 그 자리를 지켜내라 하면서 바로 예수의 재림의 희망적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내용이. 9장부터 11장, 오늘부터 보게 되는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 희망적 예언을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2장부터 14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적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결국은 예루살렘의 희망 혹은 시온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장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8절까지와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9절부터 17절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팔레스타인 정복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정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1절부터 4절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북부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 그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남부 지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BC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에는 아주 존경받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필립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주목을 받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욕심이 생긴 거죠. 꿈이 생긴 거죠. 전 세계를 통일하리라.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로 완성하리라 라는 꿈을 갖고 이 일들을 추진하죠. 막 정복하죠. 막 정복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 그 내용들, 정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복의 이야기들 가운데 바로 한 도시만은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 내용까지 오늘 이제 다루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때마다 정복한 도시들마다 정복한 나라들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헬라 문화를 심는 거였습니다. 헬라적 관습, 헬라적 생각, 헬라적 언어 이런 것들을 심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왜요? 하나의 통일된 나라,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복음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어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언어가 통일되어야 말이 통일되어야 효과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놀라워요. 자, 그러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되어 있지요. 여기 하드락 땅이 있는 나오는데 이 땅은 대개 주석학자들에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면 시리아 땅이다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땅. 그런데 단순히 어떤 시리아 땅의 어떤 특정된 그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그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거기 그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거를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강하면서도 약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강하면서도 약한 나라. 두 번째는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지만 강한 분으로 임하셔서 강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메시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단어에 나오면 1절 중간에 보면 다메섹에 머물르니 얘기합니다.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회심을 겪었잖아요. 회심을 하고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거죠. 너무도 놀라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절 보니까 그 접경된 하마대에게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하마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북방 도시죠.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두로와 시돈은 또 해변길을 끼고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해변길을 끼고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가 최고였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뭐든지 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하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거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긍정적 이미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매우 교만했던 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우 교만했던 자이다. 얼마나 그들이 부유했으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끔찍 못하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지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뿐만 아니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또 외적의 어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들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고 접은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복의 과정, 이 알렉사의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도 싫어하시죠. 교만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교만한 것은 반드시 다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죠. 자, 북방 쪽에 그 팔레스타인 북방 쪽의 도시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다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거론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얘기합니다. 잡족이 거주한다라는 얘기는 다 섞였다는 얘기죠. 다 섞였다. 아주 타락한 도시죠. 다 섞인 거예요. 섞인 거.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얘기해요. 대단히 이 도시 또한 굉장히 교만한 도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당시 남부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이 다 나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등등하죠. 여기에 한 도시가 빠졌는데 가시라고 하는 도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도시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 역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심판에 받았다는 거죠. 특히 7절 전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숭배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희망적 징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얘기해요. 비록 이방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18이 진행되고 있고 처절하게 교만했던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현상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울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Do you believe in Jesus? Okay, I'm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약속,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이 거침없는 정복을 향한 이 행진을 멈추게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해안을 타고 정복의 역사를 펼쳐왔는데 오직 한 도시만 예외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거였을까? 아시다시피 역사적 그 자료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한 도시를 정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려 했지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지만 이스라엘만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 내 집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가 희망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의 교만, 사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여전히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다.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가랴 9장의 메시지인 거죠. 너무도 감사하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도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드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강한 자들은 다 끌어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 끌어내리십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도, 아무리 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다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공격당해 본 적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견고한 요새를 지어놓고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표적,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약해도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병들어도 건강해지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조금 있으면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도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강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약해 보인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복음만 붙들고 있다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